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살아가기가 어떠신가요? 그럭저럭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살아가기가 버겁습니까? 사는 게왜 이렇게 괴로운지 하루하루 괴로움의 연속이십니까?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기가 힘들다고. 예,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잘 보면 절대적 힘든 상황보단 상대적 힘든 상황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내가 참 힘이 없어 보이고요. 또 돈이 많은 부자 앞에서는 내가 참 초라해 보이고, 또 젊은이들 앞에서는 내가 너무 늙고 병이 들어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병이 들고 늙고 힘든 사람 앞에서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계속 질문하고 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이유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뽑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 오늘 성경 이야기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언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느냐? 첫째는요, 고독을 느낄 때예요. 고독을 느낄 때. 오직 나만 남았군을. 세상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독을 느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다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 고독을 느낄 때, 그때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곁에 누군가 있으면요, 고생을 해도 감당해요. 그렇죠.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수고에, 그 고생에,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런데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괴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아 가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가져가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러면서 그 고독감에 못 이겨서 정말 그 외로움에 못 이겨서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가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를 위하여 7천명을 남겨놨다. 너를 위하여 7천명을 남겨놨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을 7천명을 남겨놨다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에게 처한 환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7천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의 남은 자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고독을 느껴요.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글을 보게 됐는데 미국의 아주 굉장히 학자이면서 저술가이면서 또 신학자인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저가 했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수업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할 때 우린 이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찾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때냐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려움이 없이 아주 평탄하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고 늘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래서 이 굶주린 사자들의 득실거리는 거기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될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또 삶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요.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아니 신앙생활 해도 별반 다를 바도 없고 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못하나? 회의감이 또 빠지고 또 의욕이 떨어지고 또 원망이 막 생기고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적 아름다움의 업적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뭘 하나? 아니 내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억울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허탈감, 박탈감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뭘 하나?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는가? 그 의미가 상실이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런 아픔을 겪었던 여러 번 겪었던 본인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볼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을 일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참습니까? 왜 견딥니까? 왜 인내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도 참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사탄은 우리 가운데 와서 막 장난을 칩니다. 막 괴롭힙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를 건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의 속상함이에요. 감정의 속상함. 한마디로 정의하면 섭섭함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섭섭함이 들어올 때예요. 감정의 속상함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줄 때 마음의 상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정의 상함, 그것은 한마디로 섭섭함이에요. 그런데 이 섭섭함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자꾸자꾸 믿음이 떠나요.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감정의 속상함을 넣어줘요. 우리를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쩌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은혜를 다 쏟아붓도록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아, 참 그렇게 예리하게 그 사람은 나한테 이 가슴을 완전히 휘집어 놓는 말을 이렇게 생각 없이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고독을 느낄 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종해야 할 사랑의 백신이 있어요. 반드시 접종해야 될 사랑의 백신이 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의식하기. 반드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고독을 느낄 때, 외롭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 억울할 때,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되는데,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영어로 The Lord stood at my sid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번역해 보니까 주께서 내 편에 서서라는 얘기예요. 내 편에 서서.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하면 내가 고독을 느낄 때,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곁에서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이 너무도 좋아요.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요? 나에 가까이 계셔서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워요. 요즘 창세기 이 본문에 묵상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내 곁에서, 나와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 그 밤에, 괴로운 밤입니다. 두려워하는 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공황 상태에 있는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 멀리 계셔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내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곁에 머물러서 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집중하시며 살피시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밤에 나타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독, 억울한 고난, 믿음의 핍박 있을 때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 다른 것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결국 방법은 뭐냐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괴로운 중에, 그 억울한 중에, 그 답답한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항상 방해꾼이 있기 마련이에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요,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항상 방해꾼 존재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꾼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일 뭐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 다시 주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의 행동. 17절 전반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얘기합니다.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서. 왜 서 계신 것입니까? 뻘쭘하게. 왜 주님은 왜 서 계신 겁니까? 이 서서라는 동일한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그 사상 속에도 많이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도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줄 때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했던 그 상황도 역시 곁에 서서입니다. 곁에 서서. 여기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마음 편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최초의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일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래, 그것은 네 아픔이고 네 눈물이고 너의 고통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의 성도들이 아파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그것은 너의 고통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떠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서 계신 거예요. 가만히 앉으실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축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이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의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옆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대기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옆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대기하시는 분. 그분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딴짓하고 있겠어요? 그분이 모른 척하고 있겠어요? 우리의 당하는 고통,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서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어떤 때에도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은혜를 약속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전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삼으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내려놓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전파된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명을 붙드는 자가 있고 사명을 포기한 자가 있어요. 사명을 버린 자가 있어요. 사명을 완전히 내려놓은 자가 있어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케냐의 나정희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하신 그 내용 가운데 저한테 큰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내려오셨다면, 그래서 완전히 제압해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조롱이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끝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힘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힘을 사용해서 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는 거지, 사명 아니면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견뎌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니까 참아요. 사명이니까 견뎌요. 마찬가지예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건져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반복하죠. 두 번.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모든 일에서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겨냥해서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무시길 바라고 주님이 그 모든 불화살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요. 길게 살아갈 것 같은데 길어야 80년, 90년이에요. 너무 억울하지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살잖아요. 많이 양보하고 살잖아요. 많이 희생하며 살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보상받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욱 당당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혹 외로운 이들은 없는가, 혹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들은 없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 사람 없는가 둘러보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고독을 느낄 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어둠 속에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장애들에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 지금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식함으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의식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방해 속에서도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의식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예배에 참석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